오래전 제가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 한인 목회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운동으로 테니스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대개가 다 동네 테니스 수준이었습니다. 예, 오래 쳤다고 하시는 분들이 개 중에는 계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잘 치는 그런 실력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참으로 미안하게도 공 치는 시간보다도 공 주스로 다니는 시간이 더 길었어요. 무엇보다도 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볼품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볼품이 없었어요. 근데 가끔씩 테니스를 즐기러 오시는 보통 한 동네에 이제 코트가 이제 세네 개씩 있잖아요. 근데 한 동네에서 이렇게 테니스를 즐기러 오시는 미국인 아저씨들 60대 초반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요즘 60대 초반이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아저씨죠. 그래서 60대 초반에 이 아저씨들이 계셨는데 테니스를 참 멋지게 즐기셨어요. 공 치는 모습이 우리와 사뭇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폼이 아름다웠어요. 폼이. 그리고 치는 순간에 공이 아주 빨랫줄처럼 시원하게 쭉쭉 뻗어나갔습니다. 서로 잘 받아쳤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차원이 다른 테니스를 즐기고 계셨어요. 우리 중 가장 잘 치시는 분도 그분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서로 리그가 달랐지요. 이게 이제 차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요즘 월드컵 축구와 윔블던 테니스 세계 대회가 모두 결승을 앞두고 있는데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유소년 어렸을 때부터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진 경우입니다. 그 잘 닦은 기본기 위에서 훈련량을 쌓아서 세계적인 운동선수로 이렇게 발돋움하였기 때문에 이 운동선수들이 벌리는 경기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구경하는 즐거움이 적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이 운동하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비싼 표를 지불하고 들어가서 구경을 할 정도지요. 이게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참 기본기가 중요해요. 기본기가 탄탄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폼이 아름답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지면 사람들이 구경하겠다고 비싼 표가 아니라 막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서 교회를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본기가 안 좋으면 폼이 엉성하면 막 이렇게 기도하고 찬성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게 폼이 처음부터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돈 주고 보겠다는 사람 없거든. 자기네들이 좋아서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도 이게 폼이 엉성하게 갖춰지면 구경하러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좋아서 예배드리는 거지. 이제 이런 형상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갖추는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에 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기도도요 기본기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기본기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기도하게 되면 마치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늘 주여 주여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도를 통해서 못 들어가더라고요. 자기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도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늘 기도한다고 폼잡고 기도에 시간은 드리지만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기도 시간이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인생들이 열심히 기도하지만 제대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방법, 기도의 기본기를 알려주셨죠. 그것이 주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초대교회 터툴리아는 교부는 이런 얘기했어요. 이 주 기도문은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합법적인 기도문이라고요. 왜 유일한 합법적인 기도문이라 얘기했냐면 성경 모든 내용,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망라돼서 이 주기도문에 그 액기스로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순위를 따라가지고 딱딱딱 기도 내용이 이보다 더 필요한 기도 내용은 없어요. 여섯 가지로 탁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요약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갖다 계속 하다 보면 기도의 기본기가 튼튼하게 만들어지면 신앙생활의 기본기에 따라서 실력이 쑥쑥 자라게 돼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구경하겠다고 오는 사람까지도 생긴다는 거죠. 나중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주기도문은 크게 여섯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섯 가지 내용은 또 전반부, 후반부에서 다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죠. 전반부 내용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유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기로 원한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 인생의 목적에 관한 내용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은 그때서부터 모든 기도생활을 포함해서 기복적이 됩니다. 이 주기도문의 이 전반부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잡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그냥 인본주의가 되어버려요. 사람 중심. 제가 가끔씩 들은 얘기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시험받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까닭은 시험받는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지만 그 모든 게 자기 자신이라고요. 근데 주기도문을 하는 순간에 그게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면 된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내 이름이 거룩해지고 영광받는 게 한 개도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거 이게 다른 거거든요. 이게 딱 정리가 된다고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면 되게 추해져요. 신앙생활이 그때서부터 되게 폼이 망가져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러면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소리가 많이 나요. 그 모든 내용이 순서에 뭐가 문제가 있고 기도에 뭐가 문제가 있고 신앙의 목표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망령되이를 걷게 되죠. 그러니까 뭐 기도의 내용이 대답이 이렇게 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주 잘 낳게 해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주시고 늘 미신적인 위험한 신앙생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그러나 인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이게 그래서 전반부가 그걸 딱 잡아준다는 거. 흔들리지 말고 여기 잡혀라. 예, 주기도문 전반부거든요. 근데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은 뭐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 우리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기도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 둘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인생 살아갈 때 용서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때로. 예. 우리는 차가 필요하고 좀 더 좋은 집이 필요하고 뭐 다른 게 필요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용서. 그리고 셋째는 시험과 계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시험 받지 말고 기도하라. 넘어지지 말아라. 기도하라. 시험을 왜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사람은 반드시 시험을 받게 된다. 그래서 시험 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마귀 사단은 항상 시험 줘요. 시험 빠지는 아담과 하와가 문제인 겁니다. 항상 기도로 주기도문으로 중심 잡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다 보면 마귀 사단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원도들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하반부 기도가 전반부하고 연결돼서 나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용서해야 됩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왜 시험 받지 말고 악에서 건져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인생은 왜 사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요. 이 부분을 꼭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세요. 차원이 다른 신앙인, 남이 구경하겠다고 오는 신앙인이 되어진다고요. 그것도 돈 주면서.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전의 내용은 다 우리가 살펴본 거니까요. 이 구절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누구에게 드린 기도인가를 다시금 확인케 해줍니다. 편지를 쓰다 보면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제일 위에다 쓰는 건 발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구고 이거예요. 발신자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수신자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밝혀줘야 돼요. 수신자가 없는 편지를 보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주소만 덜렁 써서. 그럼 누구에게 가는지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중간에 잃어버리다가 할 말도 없죠. 수신자가 불분명하면 아무도 받을 수 없는 편지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사실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인데, 이 누구에게 드리냐가 그 무엇보다도 기도 내용보다도 소중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기도 내용이 한참 기독교적인데 알고 보니까 누구에게? 불교에서 하는 무슨 백일 기도였다는 거. 부처님께 가는 수신자가 부처님이에요. 내용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 수신자를 잘해야 된다는 거. 못된 우상 잡신들, 귀신들, 수신자를 우리가 본불명하게 해주면은 갑자기 귀신들이 나와서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니까 우상잡신이 왜 불러, 나 불렀냐 하고서 또 뛰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재판처럼 가짜 엄마가 갑자기 진짜 엄마 행사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중요한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거하는 존재는 온 우주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뿐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 수신자는 아주 명확해져요. 가짜 아버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는 딱 그분이에요. 그분 딱 한 번. 천지를 창조하시며 섭리하여 오는 모든 생명의 주인데 딱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아바 아버지라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딱 한 번, 오직 한 번. 그러므로 이 마지막 기도문은 수신자를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해서 우리가 땀 흘려서 드린 기도를 다른 잡신들이나 귀신들이 중간에 채가지 않도록 지켜주고 온전히 하는 구절이 되어지는 너무 소중한 구절이에요. 또한 이 기도문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 아무개가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모두 가지신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쭉 하고 나서 우리 항상 고민은 그거잖아요. 내 기도가 정말 응답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의심이 마지막 순간에 들잖아요. 근데 그 의심을 완전히 없애는, 말소시키고 확신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부터 계셨고 앞으로 영원까지 오직 주께만. 불러도 대답 없거나 부르다 내가 죽을 그런 답답하고 무능력한 그런 신이 지금 기도 내용에 그런 신에게 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구절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하늘 아버지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스스로 계신 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만물은 다 그분께로부터 나왔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께 돌아가는 이 내용을요, 오늘 이 본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역대하 29장 11절 이하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내용 그대로예요. 표현을 좀 다르게 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가 여기 있다는 거, 근데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액기스로 다 넣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는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 제가 지금 한 이 긴 기도를 짧게 만든 게, 한 줄로 만든 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구절이 된다고요.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현재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권세도 없는 신에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내내 불안할 거예요. 정말 이 신이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인가. 우리 그런 의심하는 기도 되게 많잖아요. 주변에서 나는 기도해도 안 돼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히 아버지께 있는 그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있었고 그 말씀하신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기도 응답의 확신은 있을 겁니다. 내가 불러 외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도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이 내용이 소중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구약시대를 생각해보자면 바로왕을 겁박하셨던 분 누가 과연 바로왕을 겁박하겠습니까? 근데 바로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모세가 지팡이 만들고 와가지고 내 백성 지기 애굽에서 해방시키라 얘기한다고요. 넌 누구냐 도대체? 나는 여호와가 보냈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길래? 여호와는 바로왕을 겁박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바로의 장자를 갖다가 한순간에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바로가 뭐 꼼짝도 없이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를 속절없이 해방시키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나라와 권세는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냐? 그 홍해 가보셨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바다를 갈라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처럼 활짝 열어주셔서 그 위에 무려 40년 동안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공개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 모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전쟁에 개입하시어 골리앗을 때려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해시계를 앞으로도 10도 뒤로도 10도로 물려서 우주의 통치자, 신약시대는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에게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여 무리를 걷고 무리 포도주에 소경 눈뜨고 오병여로 5천명 먹이시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 절대 없을 거예요. 의심은 사라질 겁니다. 무리를 걷는 게 쉽겠습니까? 소경 눈이 뜨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자식 문제인가? 뭐 어떤 문제입니까? 뭐 사업 때문입니까? 건강 때문이냐? 뭐냐고요 도대체?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신다면 내 모든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있겠구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on top of that 저와 여러분 정말 기적이의 기적인데요. 저는 최고의 기적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인생은 참 팔자가 운이 없어요. 세상 말로 하면 재수가 없지요. 운이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서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 죄로 인해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을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내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 심령은 무한 담대해지게 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알고 기도하게 될 때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신앙생활에 이 믿음과 자신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그냥 껍데기가 되어 맨날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신앙이 됩니다. 왔다 갔다 정신 못 차리고 별일 아니 알고 보면 다 시험 받는 것도 진짜 우스꽝스러워요. 폼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공쳐도 맨날 치는 것보다 주스로 다니는 신앙이 더 많아요. 항상 그래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신앙의 기본기가 제대로 딱 야무지게 갖춰져 있지 않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를 못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도의 영역이 약한 겁니다. 예, 뭐 기도도 별로 안 하지만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힘이 없죠. 1등하는 신앙생활 못 사는데 이번 2018년 월드컵 축구를 지켜보면서요. 아 이게 뭐 항상 그럴 수는 없는데 1등과 꼴등의 차이가 그리 멀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거의 확신이 들더라고요. 거의 꼴찌. 한국 팀이 이번에 출전한 월급등 중에서 거의 꼴찌라고 57위 FIFA 랭킹. 예, 거의 꼴찌 확실하죠. 근데 거의 꼴찌 한국이 1위 독일을 잡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결승전은 FIFA 랭킹 12위인 잉글랜드와, 그리고 아니죠, 7위인 프랑스와 20위밖에는 안 되는 크로아티아가 같이 결승전을 치르잖아요. 크로에시아의 결승전 진출은 조금 뜻밖이라고 여실 수 있지만, 제가 그분들의 경기하는 것을 잠깐 볼 기회가 있었어요. 보면서 저는 이 팀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게요, 실력하고 그 이상의 뭐가 있어야 돼요. 크로에시아 팀을 보니까 저는 딱 보는 순간 느껴지더라, 이건 2002년의 한국 팀이구나. 그냥 보는 순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첫째 애국심이에요. 그냥 애국심으로 똘똘. 원래 크로에시아는 유고슬라비아 아시죠? 옛날에 유고슬라비아에서 이렇게 분리 독립한 나라입니다. 인구수 겨우 400만이에요. 400만이면 어떤 서울 인구보다도 없는 거죠, 사실은. 아주 소국입니다. 근데 나라 분열할 때 고통이 이만저만이 크지 않았어요. 난민이 다 됐었죠. 남의 나라에 와서 살고. 그래서 이번에 크로아시아 팀의 선수들의 주전 멤버 11명 중에서 6명이 난민 출신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라 잃은 그런 어떤 슬픔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독립했다는 그 기쁨도 아는 사람들, 나라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애국심이 뭐 남달라요. 남달라. 이번에 크로아시아 팀에서 주전 팀에서 11명 가운데 한 사람이 그냥 쫓겨갔다 그래, 중간에. 왜냐하면 감독이 너 지금 들어가서 하는데 뭐 나 등이 아프다고 뭐 좀 아픈 소리를 했나 봐요. 그럼 너는 크로아시아 국기를 대표할 선수 아니다. 중간에 잘라버렸어요. 너 집에 가라고 그냥. 네. 그 핵심 멤버를. 이게 뭐 애국심으로 하나 될지 않을 것 같으면 이 국기를 달고서 내가 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네가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럼 너 집에 가. 이 정도로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팀. 근데 사실 애국심만으로 뭐 1등 하는 건 아니죠. 누구나 애국심 없겠습니까? 다 국기를 달고 막 경기하다가 지면 선수들이 눈물을 펑펑 쏟잖아요. 보통 이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구가 아니더라고. 이건 전쟁이더라고. 그러니까 왜 지구촌이 열광한지 이해가 돼요, 한 경기만 보면. 근데 이게 하여튼 애국심. 근데 애국심만으로 1등 할 수 없는. 근데 두 번째. 아예 기술이 대단하잖아요. 크로에시아는 소국이었지만 국가 차원에서 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육성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축구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적지 않아요. 중원 사령관이라고 불리는 모드리치 선수나 발칸 반도의 요한 클루이프, 뭐 전설적인 수비수거든요, 미드필더로서. 발칸 반도의 요한 클루이프라고 하는, 그렇게 불릴 정도로 뛰어난 실력자입니다. 그러나 축구 실력만으로도 결승에 오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축구의 신이라는 메시, 그것도 뭐 황제인가, 네이마르, 뭐 호날두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실력만으로 결승전에 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something else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도대체 더 필요한 그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힘, 그 힘이 뭐겠습니까? 저는 크로아티아는 2002년 한국팀을 보는 느낌이 있다. 지칠 줄 모르고 뛰더라고요. 크로아티아는 16강전에서 8강전에서 4강전에서 다 연장전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팀하고 4강전을 할 때 잉글랜드가 다 이긴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체력이 한계가 있는데 120분씩 떴거든요. 잉글랜드는 딱 90분씩 딱딱 뛰고 올라오고 더 쉬고, 그러니까 지친 선수들을 대상으로 싸우는 거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FIFA 랭킹도 잉글랜드가 10위 더 높아요. 근데 제가 그 경기 내용을 약간 봤었는데, 야, 이게 어쩌면 그렇게 2002년 한국과 이탈리아 경기하고 비슷한 점을 보았어요. 먼저 잉글랜드가 한 골을 넣잖아요. 예, 경기가. 그러니까 크로에시아가 진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 크로에시아 졌구나. 그래서 한 골 넣었다는 얘기를 보고 저는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후반전에 뭐 한 골을 만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봤어요. 야, 뛰고 또 뛰더라고. 진짜 제가 2002년 한국 보는 느낌, 뛰고 또 뛰라고 정신없이 뛰나. 이게 훨씬 더 지친 사람이어야 되는데 뭐 지침 없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전 때 그 안정환이 우리 넣은 것처럼 연장전 때 또 한 골을 극적으로 역전승하더라고요. 경기가 끝나고 모두가 다리에 쥐가 나서 다리를 붙들고 그라운드에 누웠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골을 넣고 지고 있었을 때조차 패배 의식이 없더라고요. 온 선수가 딱 이긴다, 나는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으로 하나도 있어요. 2002년도에 그랬거든요. 한국 선수들이 골을 먹고 있을 때에도 진다는 생각을 안 해. 근데 그게 우리 국민들에게도 전염이 돼서 우리들도 진다는 생각을 안 해. 누구하고 붙든지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런 멘탈리티인가요? 그런 마음으로 강팀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갔었던 거거든요. 독일을 우리가 2대0으로 잡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독일을 잡고 보니까 스웨덴과의 첫 경기가 너무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를 강팀으로 생각하면 스스로 약해져서 그래가지고 벌써 몸이 굳어서 제대로 이 진짜 이 팔뚝만한 그 들쥐 이는 고양이보다 더 세다고 그래요. 그래서 궁한지가 고양이를 문다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고양이가 못 이겨요, 힘으로도. 근데 들쥐가 왜 잡혀먹히는 줄 아십니까? 고양이하고 몸집이 더 큰데도 이게 마음이 쫄아서 이게 한번 몸이 굳어지면 몸이 굳어져서 움직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냥 머리부터 먹어치우는 거예요. 꼼짝없이 뜯어먹힌다고. 내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웨덴과의 경기 수비 위주로 아주 비참하게 정신적으로 무너져가지고 몸이 굳어져서 제대로 뛰지도 못해. 이러면 어떤 경기에도 이기기가 힘들어요. 이번 대회 크로아티아 팀의 슬로건은 작은 나라 큰 꿈입니다. Small country but big dream입니다. 2002년에 한국이 내온 슬로건이 꿈 별표는 이루어진다. 비슷하더라고요. 그 꿈을 향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믿음과 확신을 갖고 전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문이 그거라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온 나이다. 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인 거예요. 반드시. 네가 기도를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 뜻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 이긴다. 반드시 넌 승리한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고 일용할 양식 반드시 영력, 지력, 체력, 재력 주시는 것이며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 되어진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기도가요 유창하게 하는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가면 실력이 발휘를 못해. 실력이 네이마르가 그래서 떨어지는 거고 메시가 안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진짜 진검승부로 가면 그냥 목숨 걸고 나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거기서 허세 이기는 거라 포기하지 않고 이 기도의 마지막이 그의 끝까지 연장전이거든요. 지금 13절 마지막 절이라고요. 마지막까지 포기하는 사람이 아멘 하고서 승리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그것을 가르쳐준다고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멋진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빈약하대요. 성경에 아니 유대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냐. 근데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에게만 얼마나 많은 과부가 있었냐. 사렙다 과부에게만. 이유가 너희는 뭔 줄 아냐.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긍휼을 원한다고. 누가 더 간절한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게 약속인 거예요. 그냥 이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구절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건 믿음이 변화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왜 기도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데 바리새는 매번 기도하는데 근데 왜 응답이 없냔 말이에요.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부족할 때 이게 변화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주님이 당장 받고 할 수 있거든 도대체 무슨 소리냐 뭔 소리냐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다 있는데 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의 유치한 기도는 하나도 안 들으셨지만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혈루증이 나으리라는 확신을 가졌던 이 여인의 간구는 즉각적으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유창하게 기도하는 서기관들의 기도는 안 들어주셨지만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내가 주님 앞에 긍휼만 받으면은 당장에 나올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온 두 맹인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약속해 주셔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기적을 경험케 하는 열쇠입니다. 나라와 군사와 영광은 영원히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 모든 기도는 확실하게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이고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주권은 문재인 대통령께 있거나 혹은 뭐 트럼프 대통령께 있거나 김정은께 있는 게 아닙니다. 제발 당황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런데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있다고요, 아버지께.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시험 받지 말라는 게 그겁니다. 무슨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그렇게 잘못 찾는 경우가 있냐고요. 하나님께 나가시라고 하라고요, 아버지께. 천지를 움직이시는 그러면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분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자연히 주기도문의 마지막 단어인 아멘과 연결됩니다. 아멘은 제가 지금까지 기도한 대로 이룰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내가 뭐 사람 앞에서 구한 것도 아니고 불러도 대답 없는 우상 앞에서 빈 것도 아니라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늘아버지께 기도했는데 당연히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멘입니다. 우리 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이 아멘을 잘 하셔야 돼. 아멘을. 신앙생활은 간단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가슴에 한이 많았잖아요. 그 안을 한이 많아서 한나인가? 어쨌든 한나. 한이 많은 나라는 뜻인가요? 그 한을 풀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죠. 그가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를 원하노라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고 다시는 근심하면서 가지 않아요. 근심 없이 이제 다시는 얼굴빛에 근심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 마지막에 아멘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여기 마음을 그러니까 이게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엑기스를 모아가지고 집어넣은 것이 주기도문이라니까요. 더 길게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믿음으로 아멘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풍성한 기도 응답의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운동에 기본기가 없으면 정말 문제가 커요. 폼레스입니다. 네. 엉성한 폼에 동네 테니스를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도 동네 테니스 치는 사람 옆에 구경하는 사람 없어요. 동네 테니스 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누가 와서 기다려요. 빨리 언제 끝나나 저 사람들. 네. 선수 교체 내 차례인데 말이지 왜 이렇게 오래 경기하나. 근데 이게 프로 선수들이 폼 좋은 선수들이 경기하면 오래 하면 할수록 열광합니다. 와 열광 연장전 막 열광합니다. 마지막 페널티킥까지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막 울고 웃어요. 자기네들 뛴 것도 아닌데 우리는 언제 신앙생활로 누군가를 울고 웃게 할 겁니까 도대체.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동네 테니스처럼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는 무슨 신앙 기본기로 가냔 말이에요. 별일도 아닌 일에 시험받고 흔들린다면 누가 내 신앙에 감동을 하겠냔 말이에요. 누가. 이순신 장군의 감동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냥 누가 안 알아줘도 백의종군 하잖아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거기에 한국인들이 모든 감정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 기본기가 없으면 아무리 그냥 운동장에 오래 있어도요 실력이 잘 안 늘어요. 그러나 기본기를 제대로 익히면 나이 들어서도 멋진 폼으로 차원이 다른 운동을 즐길 수 있어요. 세계적인 운동선수는 다 그 폼이 좋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도요 기본기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는 무작정 하기보다는요 주님이 주신 기도 방식을 따라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달라져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 누군가 와서 돈 내고서라도 구경하고 싶은 신앙생활이 되어진다고요. 전도는 언제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무슨 그 페더러 선수가 우리 보고 와가지고 뭐 구경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경하는 겁니까? 세계적인 사람 돈 많이 들여서 그 사람은 그냥 운동만 할 뿐이에요. 보고 싶은 사람은 우리지, 아쉬운 사람은. 이게 달라진다고요. 진짜 전도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기도의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라도요, 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모든 기도 내용들 여섯 가지인데 이걸 잊지 않고 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 여섯 가지 내용을. 이건 마치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여섯 가지 영양분과 같아요.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가요? 그리고 또 뭐 바이러민 같은 거든가요? 그런 내용들이 이게 주기도문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 아쉬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골고루 모두 꾸준하게 기도하면 신앙생활 건강에 더할 수 없이 좋아져요. 사람이 무진장 건강해지고요. 그래서 시험 이런 걱정 이런 단어 다 사라진다니까. 그냥 다 사라 전천후가 돼버려요. 그 어떤 경우에도 아주 건강한 신앙인, 십자가 당당하게 지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인이 된다고요. 이걸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러나 그 이 얘기는 똑같이 이 기도문을 뭐 맨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녹아져 있는 여섯 가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다른 표현으로 하면서 그러나 여섯 가지 그 기본적인 내용은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도할 때는 규칙적으로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규칙적으로 운동할 때, 우리 운동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왜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합니까?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또 삶이 흩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도도 언제든지 할 수 있죠, 당연히. 왜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가? 그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기도할 때는요 인내심을 가지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약속이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난 무조건 응답한다, 내가 네 기도 다 들어준다, 이게 약속 있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뭐가 중요해, 때가 다를 수 있어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때를 헷갈려가지고 이 때니까 저 때니까 하다가 거기서 실망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 뭐 우리 때라고 하는 것은 120년 인간 역사에서 보면 정점 같잖아요. 그때 모든 것을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내 때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 기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벨이라고 하는 의인이 있어요. 의인이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아벨은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그 피가 기도하더라고. 그것도 기도를 하나님 또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응답하시더라고요. 내 때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살아있을 때 아주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제발 그런 소리 엉뚱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는 내가 한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는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가져서 은혜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기도의 기준 삼아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의 용서를 그리고 시험과 학에서 승리해달라는 믿음의 기도로 정말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 그렇죠?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언제나 누리시는, 온전히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